当粉泡脚。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았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다. 출애굽 한 내용이 18장까지 나와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세 번째 주제로 구성이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과 언약과 예배라는 주제가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 성막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4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een how God has delivered Israelites from Egypt. And then he made a covenant with Israel so that Israel become his covenant people. And then he told Moses to build a sanctuary so that they can come and worship God. This is the three parts of Exodus. Deliverance or salvation, covenant, and the sanctuary or worship. 이것이, this is the theme, overarching theme of the book of Exodus. And now we are reading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Exodus. We'll look at a few verses before I begin the message. 1절과 2절 보시면, in verses 1 and 2,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 and 17.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33절로 갑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희장을 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만지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34절을 읽은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Verse 17 says it was the second year of Exodus,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when Moses erected the sanctuary.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성막을 시내 광야에서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왔고요. 시내산에 왔을 때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6달을 머물면서 일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벌써 2달이 지났죠. 40일이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태블릿을 받고 하느라고 거의 2달이 지나고 아마도 한 4달 정도 걸려서 성막을 다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텐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상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휘장 즉 커튼이죠 우리말 지금 쉬운 말로 하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준비하는데 약 4개월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It took them about 4 plus months to prepare all the materials to build the sanctuary and everything necessary for their worship. So on the second year, on the first month and the first day, they were able to set up or erect the tent of meeting. 둘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1절부터 15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막을 세울 준비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금 준비한 기구들 성막과 텐트와 무슨 뭐 폴과 그 안에 필요한 테이블과 촛대와 번제단 이런 것들을 성전에 있는 모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준비해 놓은 것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말씀이 9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준비할 것인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17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반복이 되죠. 굉장히 리던던트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17절부터 16절부터 33절을 보면은요, 이 18절에 걸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8번이 나옵니다. 8 times in these 18 verses when Moses set up the tent, he recorded that 8 times from 16 through 33 that Moses obeyed or did as the Lord commanded.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every other verse에 나옵니다.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 지금까지 기록이 되었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강조될 것, 16절에서 8번, 8절이, 그러니까 한 절 건너서 계속 반복한, 기록한 말씀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혹은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Moses did according to the Lord's command. And he repeated the same sentence 8 times. It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book of Exodus is obedience. When Moses obeyed the Lord, then verse 34, then 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그렇게 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 제가 대꾸법, 명예법이란 말을 계속 반복했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The cloud cover the tent of meeting, which is same as that the glory of the Lord fill the tabernacle.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God visibly displayed His glory through the cloud. Cloud is one of the two methods, cloud and fire, in the Old Testament, that God always displayed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보여주는 방법이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느냐 하면 너무 구름이 많이 들어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cloud was so thick that Moses couldn't find the entrance to the sanctuary. 굉장히 지금 강조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8절에 가면 내가 거기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16절로 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다시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Build a sanctuary so that I can come and dwell among you.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옛날 질문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왜 꼭 성막을 지어야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수 있느냐? 제가 늘 어렸을 때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닌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마치 구름이 오늘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백성이었죠.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다를 보아왔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성막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겠나이까? How can the omnipresent God come down and live in the house that was made by man? God doesn't need a house or a temple. But the Israelites, they need to learn to see God in a visible way. That's the purpose of the sanctuary, the tent of meeting. And the cloud is another way to show His presence visibly. The fire is another way to show His presenc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지으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 중에 거하겠다. I will come down and dwell among them when you build a sanctuary. And as He promised, they came today. Verse 34. 구름이 험하게 덮이고 the cloud covered the tent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소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마음대로 지었다면 아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 텐트의 모양을 바꾸거나 뭐 어떤 사양을 바꾸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God came down because Moses obeyed God's command. 이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In order for us to experience God's presence with Emmanuel, we need to walk with Him and follow His words faithfully.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glory always means the presence of God. As we obey God's word faithfully, we will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or Emmanuel. He is with us. But if we do not follow His word faithfully, even though He is always with us, we will not experience His presence. That is the problem.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나요? Why do we doubt that God is always with us? Because we don't remain His word.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불안한가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나올 때 1차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어택이 있고 2차 어택이 있다. 1차 어택은 피할 수 없다. 하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내가 넘어진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은 1차 공격이죠.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가능성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두 번째 공격을 얘기합니다. 2차 어택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왜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힘을 얻지 못하나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When we live faithfully according to His word, even though we might fail from time to time, we cannot be perfect, but if we try our best, if we give all our heart to follow Him and walk with Him, then we'll always feel His presence. The Holy Spirit will always testify that we are in God's hand.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이 없습니다.
There's no way for the Holy Spirit to help us in times of need if we do not remain in God's Word. This is what verse 33 and verse 34 teach us. As Moses obeyed God's command faithfully,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성소와 성전은 항상 어떤 장소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게 항상 두 가지 의미로 바뀝니다.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the sanctuary or the temple are always twofold. Individually, we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corporately, we are the body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는 이중적으로 임합니다. 이차원적으로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I will meet the people of Israel. 내 영광으로 회막이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The sanctuary will be sanctified through my glory.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한두 가지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구름으로 시작하죠. 38절에 불로 끝납니다.
Today's passage begins with the cloud and ends with the fire.
3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불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They saw that glory of God through the cloud and the fire throughout their journey for 39 years.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과 불을 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지금 행군을 하는데요. 그 근방에 있던 이방인들은 뭘 보았을까요? 그들도 구름과 불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 이방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구름이 예, 레위지파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이 성막을 분해해서 메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가 진행하는 동안 구름이 그 위에 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낮에는 구름이 커버하니까 밤에 공격을 하자 그랬는데 밤에 탁 가보니까 불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동시에 보았을 것입니다.
Not only the Israelites, but also all the Gentile nations around Israel who were marching through the wilderness, they must have seen that glory of God as well. And that's why they couldn't dare to attack.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과 불로 보호하셨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불은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동시에 이 구름과 불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6절, 37절, 38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러니까 성막 바로 위를 커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행군을 했습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7절에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The cloud or the glory of God was not only signify the presence of God, but also the cloud guides Israelites. It led Israelites whether to proceed or to stop.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does this signify to us Christians? The cloud. 여러분 그만 이거는 뭐 모범답안이 뻔합니다.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심벌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로 보호하는 쉘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Not only guided Israelites, but also protected them. 이것이 구름과 불이 가졌던 기능들이었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the guidance, and protection.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4장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산 밑에서 보니까 맹렬한 불이 산 꼭대기에 있었다.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가 불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임하셨음을, 자신이 그곳에 계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면 좋겠죠. We would love to see the cloud and fire even today.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렇게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구름과 불은 이제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영광은 이 구름과 불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름은 뭐고 불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조금 곤란해지고요. 구름과 불은 지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임마누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Cloud means the presence of God, Emmanuel. So now it means to us that the Christ and the Holy Spirit remain in us, dwell in us, to be our Emmanuel, to guide and to protect us.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들이 성소에 갈 때마다 또 성소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혹은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여러분 이미 다 마음속에 찾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 가야 됐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We experience God's presence or the glory of God as we come to Christ personally and also as we come before the Father collectively. 말씀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the world not to see the glory of God as we walk with God. Do not try to feel that. 여러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Whether you feel it or not, they will see the glory of God.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It depends whether you are convicted of it.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느낌으로 의존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좀 폼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까? 아무리 느끼려고 해야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60몇 년은 느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아느냐?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새과 같은 얘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런데 그들이 급할 때는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담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 직장 안 나가고 주일날 술 안 먹고 이러니까 늘 제가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면에서는 구박을 당하고 왕따를 많이 당했었는데 그들은 급한 일만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짓궂게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제 회사 선배는 그런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A relationship with the world is hate and respect. 겉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느끼나 못 느끼나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성소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충실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성소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Apostle John testified that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as we see His glory, it is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Let me paraphrase this. The Word became flesh. Christ became a man and dwelt among us, became a sanctuary for us.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회막이 되셨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Dwelt among us, actually in Greek is it literally translated,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우리의 장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랬잖아요. Build a house that I may dwell among you. So it is exactly that.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It became a
the tabernacle or sanctuary.
왜 그러셨나요?
To show us his glory.
그렇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됩니다.
When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we see his glory. And the glory is the glory of the Son of the Father.
그렇죠?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Full of grace and truth.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sanctuary built by Moses points us toward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요한은 그 성전이 자기의 몸된 성전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The temple actually was the body, the physical body of Christ. So when Jesus said, "Destroy this temple, I will build, raise it in 3 days," meaning, when I die on the cross, I will rise again in 3 days.
예수님은 성전으로, 성소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고 무릎을 꿇었다. He fell down and worshiped Jesus. When Peter saw him, he saw the glory of the Lord.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다로 가시던 예수님, 영화에 보면 그게 참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도록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멈칫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Whoever faced Christ one to one, they always fell down. Even Gethsemane, when the soldiers came to arrest him, when Jesus said, "Who are you looking for?" They said, "Christ." "It is I." And the gospel recorded that everyone fell down.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입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말 번역이 사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끊어버리세요. 말씀이 입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요.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똑같죠. 우리가 보니 네,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Apostle Paul reiterates or rephrases the encounter, our encounter with Christ this way.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8.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As we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But this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여기서 그냥 중간에만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이제 그들이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As we continue to have fellowship with Christ, we continue to see or behold His glory. And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이것이 sanctification이죠.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의 역서 영광의 이니. 자, 이 말씀은 참 히브리적인 표현이라 굉장히 직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being transformed 그랬는데요. NIV나 이런 약간 의역한 성경을 보면 we reflect His glory by seeing His glor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번역이에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계속 인간적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 좀 닮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교제할 때,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e reflect His glory. 역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성도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반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노골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를 발산을 할 때, 그런 영광을 발산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네, 얼마나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의 형상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닮아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소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를 먹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일부는 드리고요. 나머지는 같이 성도들이 제사장과 함께 교제 친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결국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뿐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라는 이 약속이 단순히 우리가 지친 삶에서 쉰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There will be no true peace unless we meet Christ. No matter how successful we might be in this world. True peace and true rest will only come when we find Christ or when we are found in Christ.
Secondly, true peace can be continuously enjoyed only when we come to the sanctuary, the house of God, to worship and to fellowship together with other Christians.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seeing the glory of God does not mean that we see bright something physically. It means our inner being will be sanctified. 그들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리라. Israel will be sanctified through my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변화에는 평안과 기쁨이 먼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안식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실 때마다 또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는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 As we walk out the door of the church,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once again sanctified by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빛과 소금이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